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샘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신앙생활하며 사셨나요?
네, 목사님. 저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그거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사랑을 묵상하며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평안한 한 주 가운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서 산책을 자주 하는데요. 길가에 돋아나는 새싹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어 참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겸손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 2절 8절과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겸손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3장 1절을, 진양쌤이 3장 2절을 읽어주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때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무엇을 전파하나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전파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요?
네, 우선 그때는 전에 있었던 말씀과 앞으로 이어질 말씀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쌤들은 마태복음 1장과 2장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로 인해 벌어질 일들을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성취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일들이 성취되었고 앞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복음이라는 단어의 유래와 뜻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쌤들은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래 복음은 교회 안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아, 그럼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복음은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복음은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이 황제로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따르지 않던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쟁터에 돌아오기 전에 회개하고 그 왕을 지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3장 3절을, 봄양쌤이 3장 4절을 읽어주세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등장이 무엇의 성취임을 보여주나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성취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봄양쌤이 마태복음 3장 5절을, 진양쌤이 3장 6절을 읽어주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진양쌤이 마태복음 3장 7절을 읽어주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배워줬느냐 하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저주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 어떤 지위의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생활면에서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종교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이나 성전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자, 봄양쌤이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서 자기를 해할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담대히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할까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것은 혈통적으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 착각하던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혈통을 따라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혈통이나 사람의 뜻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3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은 잘못된 믿음에 빠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나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기 전에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네, 그들 앞에 놓인 임박한 진노의 불을 피하고 싶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스스로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나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많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이후 말씀을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3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무엇을 하실 것이라 말씀하나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 복음에는 구원의 소식과 함께 심판의 소식이 함께 들어있음을 뜻합니다. 자, 보명쌤이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진양쌤이 요엘 2장 28절과 29절을 읽어주실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천국 복음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는 혈통에 관계하지 않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보명쌤이 나훔 1장 6절을, 진양쌤이 말라기 4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반면에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불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요한복음 3장 18절을 읽어주실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천국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천국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만 그 소식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벌써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와 샘드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복음을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명쌤이 3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으려 하시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나요?
세례 요한 본인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며 자기에게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제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이유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3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을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그분께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거절하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을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모든 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자 그럼 보명쌤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진양쌤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보명쌤이 빌립보서 2장 6절을, 진양쌤이 2장 7절과 8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부인하십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3장 16절을, 진양쌤이 3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확증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확증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을, 진양쌤이 2장 11절을 읽어주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자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낮추시사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임을 알게 하셨어요. 또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심판이 아니라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 2절, 8절과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불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이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열매가 부족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고 혈통이나 지식이 아니라 진짜 회개와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으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사랑이 제 마음에 조금 오늘 더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겸손히 회개하며 매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조금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겸손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겸손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므로 심판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고 예기치 못한 은혜로운 사건들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만 끝까지 은혜로 남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도리어 멀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은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사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손 자손의 신 밀검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끝까지 은혜로 남으려면 우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받은 은혜와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로보암의 인생이 이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두 분이 여로보암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로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큰 용사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말은 여로보암이 성실하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유능한 일꾼이었음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여로보암은 유능했지만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거나 솔로몬 왕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분열될 텐데 이때 여로보암이 열 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선지자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의 죄악으로 인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 아히야라는 선지자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다윗에게 주었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누가 봐도 특별한 은혜와 복이 여로보암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솔로몬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분란의 불씨가 될 게 분명한 여로보암을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애굽 왕 시삭에게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로보암이 단순히 애굽 어딘가로 도망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시삭 왕의 호의를 받아서 왕의 곁에서 애굽의 정치와 문화를 보고 배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명한 여로보암에게 애굽 왕이 왜 그렇게 잘 대해주었을까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정치적 입지를 키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당시 강대국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애굽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마침 솔로몬의 정적이 될 만한 사람이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되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잘 키워서 이스라엘 안에서 친애굽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뜻하지 않게 여로보암의 정치적 입지를 커지게 만들어준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에서 여로보암이 무언가를 열심히 행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됐고 애굽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죽은 뒤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순적하게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맞아요. 솔로몬이 죽은 뒤에 아들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장로들과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얘기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과 부역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르호보암이 매몰차게 거절한 것이죠.
이로 인해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섰는데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왕의 자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기까지 특별한 자기 노력이 있었다기보단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주어져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왕이 되었으면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당연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제껏 왕이 되기까지 이루어져 왔던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우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절기를 바꾸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이후의 모든 악한 왕들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이 말씀이 20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여로보암은 타락한 왕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유지하지 못하니까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얻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은혜를 담을 축복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받은 은혜와 복으로 마음의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잘 지켜가기 위해 마음을 잘 관리하는 방법 세 가지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에 아주 작은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유지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마음은 거창한 성황이나 특별한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드러나는 아주 작은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군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나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짧은 시간, 잠깐의 쉼을 가지는 순간,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등등이 많잖아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게 되면 마음의 은혜가 잘 유지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잠시라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이 작은 실천을 삶 속에서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려고 노력하고 감정이 복잡해질 때에도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 노력을 해야겠네요. 이런 작은 노력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속 은혜를 더 깊게 부어주실 테니까요.
네, 짧게라도 말씀을 떠올리고 기도하려는 그런 모습, 순간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려는 그런 태도는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이것을 잘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일상의 순간에 언제나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작은 믿음의 반복이 그 경건의 습관이 결국 큰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두는 훈련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될 테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더 큰 복을 채워주시게 되겠네요. 일상의 작은 순간에 행하는 태도가 쌓여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된다는 걸 기억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둘째로 은혜를 잘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다림을 보일 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기도했지만 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고 마음이 무겁고 불안한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런 순간이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해야 하는 시간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 그 시간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넓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담을 준비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가 쉽잖아요. 기도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는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침묵의 시간도 우리를 위한 시간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응답이 늦게 주어진다면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나의 얕은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조급함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움직이시지 않은 순간들은 큰 축복의 준비 과정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었고 요셉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는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죠. 어린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잖아요. 자신이 받고 있는 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곧장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더 깊어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었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고난의 시간과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잘 견뎌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복에 우리 마음이 합당하게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침묵의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은혜와 복이 멀어지는 신호가 아니라 반대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신호다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침묵 속의 기다림은 결국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셋째로 우리가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회개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잘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 죄와 실수 이후에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본성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에 어려움과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무너진 모습을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이 드러날 때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기 쉬운 것 같아요. 악한 죄의 본성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잘 유지하려면 나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잘못을 아뢰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그 잘못을 사과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숨기면 잠시 동안은 마음이 편할 수 있어도 결국엔 우리의 영혼이 불편함을 느껴서 은혜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잘못을 인정하면 부끄러움이 느껴지지만 그 이후에는 영혼의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과정이 마음의 은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모습인 거죠.
맞습니다. 회개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은혜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는 마음을 갖는 걸 아주 귀하게 보신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고백할 때 이때다 하시며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용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생각해보면 잘못을 말하는 건데 오히려 위로가 된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모두 탕진하고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스스로를 하인으로 받아달라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온 모습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잘못을 진실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성경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와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더 깊고 큰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솔로몬도 우상 숭배로 인한 회개를 한 뒤에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전도서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비겁함을 회개하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로 변하게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보다 죄를 지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중요하게 본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신뢰를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데 잘못이 있어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거나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신뢰를 깨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깨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 솔직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은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겠네요. 은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죄를 안 지어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로보암의 인생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은혜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유지하려면 일과 시간에 잠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에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며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는 이제 때마다 주어지는 그 은혜로 인해서 왕까지 갔던 여로보암이었지만 은혜를 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서 죄의 표본까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에서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를 돌아봐도 이렇게 뭔가 잘못하면 어릴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뭐 잘못했을 때 변명거리를 찾거나 아니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합의점을 찾게 되는 거가 이제 첫 번째로 보이는 행동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하나님이 보면서 어이가 없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것을 좀 온전히 실천해보고 싶다 그런 기도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유지하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에 마음속 깊이 와닿은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는 매일 한 가지씩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작은 일상 속에서 은혜를 유지하는 마음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지내.